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미일 양국 간 방위 협력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카터 국방장관은 오늘 도쿄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회담에서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우와 관련해 동중국해 사태에 관한 미국의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동중국해가 미일 방위 조약의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카터 장관의 이번 일본 방문은 양국 간 오랜 군사동맹 관계를 조명하고 아시아 중치 정책에 다시 초점을 맞추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일본 일정을 마치고 내일 한국으로 향합니다. 중동국가 예멘에서 활동하는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가 후티반군과 정부군의 권력 다툼 과정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카터 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예멘 사태가 이 지역의 알카에다 조직을 겨냥한 미국의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정된 정부가 있어야 미국의 대테러 작전이 더 쉬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후티반군과 싸우고 있는 연합군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첩보와 감시, 정찰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도 어제 무기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비밀로 분류된 백악관 컴퓨터 시스템이 해커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어제 러시아 해커들이 백악관 컴퓨터망에 침입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 일정 등 민감한 정보에 접근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그러나 이들 민감한 정보들이 실제로 해킹을 당했는지 여부와 해킹 공격의 배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컴퓨터 시스템은 항상 취약성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비무장 상태 흑인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마이클 슬레이저 경관은 지난 4일 노스 찰스턴시에서 흑인 남성 월터 스콧 씨를 추격했습니다. 슬레이저 경관은 그 뒤 수차례 그에게 총격을 가했고 이 같은 상황은 마침 현장에 있던 행인의 휴대폰 영상에 녹화됐습니다. 영상에는 슬레이저 경관이 총에 맞아 쓰러진 스콧 씨에게 다가가 손에 수갑을 채운 뒤 총기 발사 지점으로 되돌아가 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서 스콧 씨 옆에 내려놓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슬레이저 경관은 당초 스콧 씨가 몸싸움 도중에 자신의 전기 충격기를 빼앗는 바람에 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의 합작 정유회사인 로열 더치 쉘사가 영국의 석유 대기업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사를 70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쉘사와 BP사는 오늘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두 회사 주주들에게 이 같은 합의를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BP사 인수로 쉘 측은 석유와 가스 보유고가 25% 늘어나며 지난해에 비해 에너지 생산량도 20%가량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가 기후는 물론 미국인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소재 하워드대 의과대학 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은 산불에 따른 대기오염 증가와 알러지철의 장기화, 곤충매개 질환의 증가 현상 등을 부채질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등 다양한 환경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수요일 뷰이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저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정부가 어제 열린 개성공단 임금 인상 관련 협의에서 노동 규정 개정이 자신들의 주권 사항이란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북측은 어제 접촉에서 노동 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문제는 북한이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우려 제기는 시기상조라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While that is something that the U.S. forces commander.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 방문에 앞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을 방문 중인 카터 장관은 일본과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방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첫 소식입니다.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대화를 거부하던 북한이 어제 처음으로 협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서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 한국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7일 처음으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그러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개성공단의 노동규정 개정 문제가 자신들의 주권사항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어제 접촉에서 노동 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문제는 북한의 권한이지 당국 간 협의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임금 인상 문제는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현재 북한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관리위와 총국 간에 그 임금 인상 문제를 협의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양측의 이번 만남은 7일 이뤄진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의 방북 직후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은 7일 북측 총국 관계자들을 만나 임금 인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측은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개성공단의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뒤 지난 2월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기존보다 5.18% 인상한 74달러로 통보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의 요구를 따르지 말라는 공식 지침을 입주기업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추가 협의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기본 방침을 견지하면서 북측과 협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제기하고 있는 우려는 시기상조라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아직 미한 간에 공식 협의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7일 미사일 방어의 다음 단계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엘레인 번 핵 미사일 방어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미국과 한국 간에 아직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While that is something that the U.S. forces commander at USFK.
사드는 주한 미군과 한국 방어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주한 미군 사령관이 배치에 관심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미한 두 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우려 사항들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번 부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 배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threats from North Korea, especially SCUD-C and NODONG.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스커드-C 미사일 등 중단거리 미사일이 가하고 있는 위협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 배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는 미중 관계가 아니라 북한의 위협이 핵심 사안이라고 번 부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번 부차관보는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을 실전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reliability of an untested KN-08 is likely to be very low.
북한이 아직 KN-08을 시험 발사한 적이 없는 만큼 이 미사일의 신뢰성은 매우 낮겠지만 북한 지도부의 전략적 계산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번 부차관보는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번 부차관보는 또 이를 위해 미사일 방어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과도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어제 일본과 한국 방문에 앞서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군사력 강화뿐 아니라 경제 협력과 국제 원칙의 확대를 강조했는데요. 천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터 장관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을 앞둔 지난 6일 미 남서부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가진 강연에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about this region for so many reasons, but here are a few data points. Half of humanity will live there.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2050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살고 이보다 앞선 2030년에는 세계 중산층 인구의 절반 이상과 소비층이 이 지역에서 배출될 정도로 아태 지역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아태 지역 국가들의 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교육 능력과 군사비 지출이 늘고 경제도 더욱 왕성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평화와 지속적인 발전이 미국의 국가 이익과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런 배경 때문에 중동 분쟁과 우크라이나 등 다른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아태 지역에 무기와 병력 배치를 증강하며 군 현대화를 계속 추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We've sent the latest Virginia-class submarine and the Navy's P-8 surveillance aircraft.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버지니아급 잠수함과 미 해군의 P-8 첨단 정찰기 F-22와 F-35 같은 최신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들을 증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특히 영내 탄도미사일 위협이 증감에 따라 탄도미사일 방어용 첨단 이지스함 두 척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일건 같은 첨단 무기 개발과 우주전자전 능력 강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그러나 아태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력뿐 아니라 협상력과 가치, 친선을 바탕으로 자유시장 경제와 법치, 국제 규범을 통한 교류 증진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because of the gravitational pull of our ideas, values, and goodwill.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중국 등 모든 나라와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특히 중국의 이득이 곧 미국의 손해라는 이른바 제로섬 사고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미국의 강력한 역할을 토대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속에 중국 등 아태 지역 모든 나라들이 공동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카터 장관은 그러나 투명성이 결여된 중국의 군사비 지출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의 사이버 활동과 영유권 분쟁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어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군사협력 개선과 보다 튼튼한 안보로 이어진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조속한 체결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한편 일본을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오늘 나가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만나 유사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역할 분담 등을 규정한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이달 중 매듭 짓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방위협력 지침은 일본 자위대에 집단 자위권을 부여해 일본의 동맹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위대가 방위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카터 장관은 내일 서울을 방문합니다. 비오이 뉴스 투데이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11시 16분을 막 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6자회담 재개 노력을 촉구한 데 대해서 북한 정권의 행동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Our position on a return to six-party talks has not changed. We have long been.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신뢰할 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제기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게 미국의 오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회담 당사국들의 노력을 촉구한 데 대해 미국 정부의 회담 재개 원칙을 분명히 제시한 겁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며 공이 북한 쪽에 넘어가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비핵화 협상의 조건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영내 동맹 동반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을 제외한 5개 당사국들과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고위급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서방 6개국과의 핵협상 안에 합의한 이란과 북한의 현재 처한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북한의 외교관리가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경우 내부적으로 좋은 일일 수는 있겠지만 북한과는 연관짓지 말라는 뜻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것은 그 나라 문제일 뿐 북한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 관리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외교관리는 7일 VOA에 이번 합의는 이란인들에게는 좋은 일이고 환영할 만하지만 북한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1년에 몇 차례씩 이란 인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합동군사훈련을 벌인다면 이란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미한 군사훈련에 대비해야 하는 북한과 이란을 1대1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이번 합의와 북한을 연계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 머리 하프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지난 3일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이란의 선택과 북한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대표부 외교관리는 그러나 VOA에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폐기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북한 역시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어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와 전술 핵무기를 실은 항공모함이 한반도를 드나드는 상황에서 북한만 일방적으로 핵무장을 해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1월 북한 붕괴 발언을 상기시키며 대통령이 북한 제도를 압살하겠다는 정책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상황에서 북한만 9.19 공동성명에 얽매일 수는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나면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7일 VOA에 북한 외교관리의 이날 발언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9.19 공동성명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북한 외교관리의 발언과 관련해 그나마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미한 군사훈련이 끝나는 이달 말 이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독일 외무부가 지난 2월 평양에 상주하던 독일 구호단체 관계자를 북한이 추방한 데 대해서 공식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18년 넘게 지원 사업을 벌여온 독일 구호단체 베트 훈게르 힐페 세계기아원조의 평양 사무소장이 추방된 데 대해 독일 정부가 공식 항의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실은 7일 VOA에 세계기아원조의 레지나 파인트 평양 사무소장이 추방된 사실을 확인하며 이 문제와 관련해 독일 주재 북한 대사를 두 차례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또 평양 주재 독일 대사를 통해서도 북한 외무성에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실은 북한 당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호단체들의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과 독일 관계 전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올해도 세계기아원조를 포함한 구호단체들을 통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OCHA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해 카리타스 독일과 세이브 더 칠드런, 독일 적십자사 등에 미화 16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월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파인트 세계기아원조 평양사무소장에게 평양을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몬 포트 세계기아원조 대변인은 앞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파인트 소장의 행동 가운데 북한 당국의 추방을 정당화할 만한 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no reasons to believe that she has any that she has done anything wrong in her behavior for this act and
파인트 소장이 추방 조치를 당할 만큼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포트 대변인에 따르면 파인트 소장은 지난해 말 평양 근무를 시작했으며 북한의 추방 조치로 지난 2월 26일 평양을 떠났습니다. 포트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추방 조치가 세계기아원조의 대북 지원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still have projects running on. We have projects supporting the water supply and sewage systems in some
상하수도 지원 사업 등 북한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업들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세계기아원조는 올해 북한에서 새로운 채소 종자 생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세계기아원조는 앞으로 3년 동안 계속될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 150만 유로, 미화 187만 달러를 유럽연합으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세계기아원조는 또 독일 정부로부터 대북 지원 예산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계기아원조는 이밖에 북한에서 시감자 증식 사업과 폐수 정화 사업, 병원 내 온실 지원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기아원조는 지난 1997년부터 대북 지원 사업을 벌여왔으며 현재 두 명의 직원이 평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당국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우상화하는 교육지침서를 일선 학교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탈상을 마무리하고 이제 자신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 대북 매체인 자유북한 방송 등 복수의 매체들은 북한 당국이 올해 신학기를 맞아 초급과 고급 중학교 교사들에게 배포한 교육 지침서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이 지침서는 교과서는 아니지만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우상화하기 위한 황당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침서에는 김 제1위원장이 3살 때부터 사격을 했고 삼촌의 10발의 총탄을 모두 목표에 명중시켰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또 김 제1위원장이 3살 때 자동차를 운전하고 6살에 말을 타고 8살이 되기 전에 대형 화물차를 몰고 비포장도로를 질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재일 위원장이 외국의 초고속 선박 운전 기술자와 경주를 벌여 승리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북한 학생들은 김정은 교육을 1년에 25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북한 방송 이석영 국장은 선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어린 시절의 비범함을 주장하는 데 우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는 젊은 김재일 위원장이 짧은 경력에 아직 이렇다 할 업적도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일이는 그래도 74년도부터 시작해서 후계자 수업을 많이 받았고 예술인 촬영소라든가 그리고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업적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으로서는 그런 게 없지 않아요, 지금. 일단 역사가 짧은 거예요. 후계자 수업을 받은 기간이 짧고 그런데 이걸 북한 주민들이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대해서밖에 그렇게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일선 교사들은 선대 지도자들의 우상화 내용보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내용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탈상을 마치고 김정은 시대에 걸맞는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3년 탈상도 끝났고 바야흐로 김정은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10대의 그 초급 중학교, 고급 중학교 학생들에게 김정은 우상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4월 1일 2015년 신학기부터 이것을 교수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3대 세습의 우상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김재일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가 학교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김재일 위원장의 권력 기반이 그만큼 탄탄해졌음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이 44년 만에 처음으로 월드컵 축구 본선에 진출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정대세 선수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500명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축구대표팀에서 주공격수로 활약했던 정대세 선수가 세계적인 축구 전문 잡지가 뽑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500명에 포함됐습니다. 영국의 축구 월간지 월드 사커는 4월호에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500명을 발표하면서 북한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정 선수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잡지는 정 선수가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공격수로 북한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국 프로축구 수원 삼성에서 뛰고 있는 정 선수가 독일 프로축구 보흠과 쾰른에서도 활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드사커가 이번에 발표한 명단에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와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브라질이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손흥민과 기성용, 이승우 등 해외에서 활약 중인 3명의 선수가 뽑혔습니다. 북한 축구대표팀 주공격수로 지난 2010년에 북한이 44년 만에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데 큰 활약을 했던 정 선수는 월드컵이 끝난 직후 일본 프로축구를 떠나 독일 2부 리그 보흠에 입단했습니다. 정 선수는 보흠에서 1년 6개월 뛰는 동안 41경기에 출전해 15골을 넣는 활약을 바탕으로 이듬해에는 1부 리그의 명문 구단인 FC 쾰른으로 이적했습니다. 하지만 쾰른에서는 1년 동안 9경기에 나서는 데 그쳤고 득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주전 경쟁에서 밀리면서 좀처럼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 선수는 결국 독일을 거쳐 세계 최고의 무대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로 진출하려던 꿈을 접고 2013년에 한국 프로축구 수원 삼성으로 이적했습니다. 정 선수는 당시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독일에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한 점과 또 하나의 조국인 한국에서 뛸 수 있다는 점이 한국으로 이적을 결심하게 된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뛰는데 미리 기쁜 일도 하고 그런 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니까 그런 측을 생각하면 예, 한국에서 뛰는 일은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95년 창단된 수원 삼성구단은 그동안 K리그 공식 대회에서 22회 우승한 한국 프로축구 최고 명문 구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 선수는 2013년에 10골 도움 2개를 기록하면서 성공적으로 한국 프로축구에 안착했고 지난해에는 7골 도움 1개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함경북도 출신의 탈북 여성이 복잡한 서울의 도로를 달리는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탈북자 출신, 그것도 여성이 서울에서 버스기사로 일하는 건 한국에서도 매우 드문 일인데요. 서울 시민의 발이 되어 달리는 여성 버스 운전기사 유혜선 씨를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의도, KBS, MBC, 대한민국 기본 요지. 그러니까 북한을 말하면 평양, 중앙당 도시를 본다고 생각을 항상 하는 거예요. 꿈 같죠?
서울 양천 차고지를 출발해 여의도까지 향하는 6623번 버스는 오늘도 활기찹니다. 활짝 웃는 얼굴의 버스기사 유혜선 씨가 있기 때문인데요.
항상 안전하게 무사골로 제가 일을 열심히 할 겁니다. 화이팅!
아직 한국에서도 드문 여성 버스기사인 혜선 씨는 지난 2001년 탈북한 탈북민입니다.
뒤로 돌아보면 참 내가 부끄럽게 살았어요. 애를 빈집에다 떨궈놓고 혼자 우는 거 두만강 넘고 왔으니까 이제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이제 이 목구멍이 술만 들어가야만이 제가 잠을 잘 수 있었고 자식 생각에 아들 하나 우는 거 떨궈놓고 왔거든요. 제가 그게 마지막 얼굴로 보고 왔는데 그게 3년이나 세월에 제가 찾았어요. 걔를 3년 만에 걔가 혼자 넘어온 거지. 국경 5개를 넘어서.
유혜선 씨는 함경북도 산골 출신. 하지만 아버지는 원래 충청도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고모와 삼촌도 만나고 조치원에 있는 할아버지 산소에도 갔습니다. 그때 이산가족으로 한 많은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노인들을 위해 통일의 문이 열리는 날 버스에 수십 대, 아니 수백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달고 북으로 달리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는데요. 버스기사로서의 꿈이 생긴 겁니다.
아, 바로 저거다. 내가 남조선에 와가지고 아, 저 운전 트럭에 이제 앉아서 내가 운전하는 모습을 그려본 거예요.
그때부터 버스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요. 2003년 말 12번의 낙방 끝에 13번째 필기시험에 합격하면서 버스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습니다. 멋진 제복을 입고 처음 버스 운전대를 잡았던 날을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요.
어디서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경력이 없으니까. 독갑이지. 그래서 아무 데나 뛰어들어가가지고 받아달라 하니까 누가 받아주겠어요. 회사, 이 시내버스 여기 회사 문을 엄청 많이 두드렸어요. 아침 9시에 와가지고 질기게 안 된다는 걸 웃더라고. 너무 어이없어서. 키가 조그마지. 딱 봐야 뭐 운전을 할 스타일은 아니지. 엄청 저를 진짜 우습게 보고 그때는 영 그 어찌 보면 정신이 좀 잘못됐나 하는 생각으로 저를 쳐다봤겠죠. 하도 문을 두드리고 내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시내버스 몰고 싶은 게 꿈이라 했더니까 그분이 아 이젠 됐다 그러면 마을버스에다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대한민국에 와서 양복을 처음 입어봤네요. 2011년 1월 1일 요 차고지 안에서 제가 제일 첫 차를 끌고 나간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저를 도와주는 거지. 오늘 또 연차로 또 첫 차를 걸렸네요.
첫 운행은 즐거운 만큼 긴장감도 컸는데요. 한국의 교통체계에 적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파란불에서 빨간불 신호가 떨어질 때 뭐 이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틀리죠. 그런데다가 거기서 상부하고 여기서 상부하고 세상이 틀리니까 참 힘들었어요. 이 지리도 모르잖아요. 여기 뭐 공부를 해도 이거 안쪽도 이해가 좀 부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답, 갑 이거 읽고 아 이게 맞는 거다 동그라미 친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그저 막 새벽 1시, 2시에 그 강서 시험 면회장에 가가지고 그 불이 안 보이는데 벌벌벌 불에다가 그걸 들이대고 그걸 암송하고 아유 또 말버스 하고도 거기서 제가 크게 다쳤어요. 대수술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마당에까지 제가 누워있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잘못은 아니고 제가 이제 이단 놓고 좌회전을 하려는데 갑자기 그 어떤 트럭 차들 운반하는 차들 있잖아요. 거기에 갑자기 튀어나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 이 세 군데를 꿰맸어요. 그래 대수술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때 생각하면 아유,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지요. 제가 이게 오줌 이기다가 호수로 다 끼고
하지만 버스기사가 천직인지 곧 적응이 됐는데요.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동료 기사들도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모두 그녀의 열정을 인정하고 응원합니다.
일 잘하고 잘해요. 싹싹하고 잘해요. 이 버스라는 게 좀 여자들이 하기가 좀 어려운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동료들이 처음에 많이 도와주고 딱 보니까 잘하지 지금은요.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도와주지 옆에서 동료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잘해요 오래돼서.
아니, 모든 게 아무래도 미숙하지 않겠어요. 또 미숙하니까 여러 가지로 뭐 지리 문제고 또 버스란 게 이게 일종의 기능직인데 운행하다가 사고도 날 수가 있고 또 뭐 차 고장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보다는 잘하고 있어요.
뭐 특별한 건 없죠. 뭐 특별한 건 없고 뭐 자기 일 와서 열심히 하는 거지 해서.
2010년 6월에는 모범운전자 자격증을 받았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기사가 됐고 한국에 와서 같은 일을 하는 남편을 만나 작년에 결혼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지금은 더 큰 꿈이 생겼는데요.
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후배들한테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적응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았는가는 그 좀 강의 또 다니고 이제 조금 좀 그런 강의를 다님으로써 뭐 돈이 지워진 게 없으니까 이제 어려운 이웃들한테 이제 연말이 가가지고 그 이제 강의를 다니며 번 돈으로 제가 저 이웃들한테 성금도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멈추지 않고 달려갈 거야, baby. 그곳에 파란하늘.
유혜선 씨는 처음 버스 기사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마음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태우고 북으로 달릴 그날까지 6623번 버스는 오늘도 안전운전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도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말 파나마에서 열릴 미주기구 정상회의에서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상호 신뢰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요. 네. 또 베이징을 방문한 응웬푸총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 총재는 2030년까지 극빈층이 사라지게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미국과 쿠바 관계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죠. 미국과 쿠바가 지난해 말 관계 정상화를 전격 선언했는데 두 나라 정상이 이제 서로 만나게 되는군요.
네, 미 대륙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만날 예정인데요.
예.
이번 주말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에서는 미주기구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도 여기에 참석을 하는데요.
네.
그동안 만남이 점쳐졌었고 미국 국무부의 로베르타 제입코슨 서반구 담당 차관보도요. 두 정상의 인터랙션, 이 만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만남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두 나라가 이 말씀하신 대로 관계 정상화를 선언한 후에
네.
처음으로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이 이번이 처음 만나는 겁니까?
만나는 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3년 12월에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서거한 후에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추모식이 있었는데
네.
이때 두 정상이 나란히 참석을 했고 당시는 이제 악수를 나누면서 짧게 인사를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관계 정상화 발표에 맞춰서 두 정상이 전화로 대화한 적은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관계 정상화 이후 대면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등 주요 6개국이 이란과 핵합의도 했고 또 북한의 또 동맹 가운데 하나인 큐바와 미국이 또 이렇게 관계가 더 좋아지고 있어서 이 두 정상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도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예상됩니까?
당연히 이제 관계 정상화의 중요성과 의미 또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실무 접촉 등에 언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민감한 문제인 쿠바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도 카스트로 의장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이콥슨 차관보는 앞서 두 정상의 만남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쿠바의 인권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는 이 각국 정상들뿐만 아니라 미국 대륙의 여러 나라 사회운동가들도 참석을 하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의 사회운동가들과도 만날 예정인데 제이콥슨 차관보는 쿠바의 정치와 사회가 닫힌 상황에서 이를 열어젖히려는 이 평화적인 노력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분명한 지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비단 미 정부뿐 아니라 인권단체들도 그동안 쿠바 인권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계속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쿠바는 미국과의 약속대로 이제 관계 정상화 선언 후에 반체제 인사 53명을 석방했는데요.
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후에도 이 반체제 인사들과 시위 참가자 등 수십 명이 다시 구금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로 풀려났다가 곧바로 다시 구금당한 인사도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과 쿠바는 관계 정상화 관련해서 계속 실무 접촉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인권 문제도 논의되지 않습니까?
언급은 됐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세 차례 실무 접촉이 있었는데요.
네.
대사관 개설을 비롯해서 시급한 사안들이 주로 협의가 됐고요. 미국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권 문제도 제기했다고 밝혔지만 이 쿠바 대표는 인권 문제는 의제가 아니라고 말했었습니다. 특히 쿠바 정부는 미국의 자국 인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이라면서 그동안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 부는 앞으로도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는 방침이고요.
네.
특히 미국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이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쿠바의 인권 개선을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었습니다.
네. 쿠바에 대한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여부도 관심사인데 곧 해제될 것이란 보도가 있군요.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어제 쿠바를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하는 검토가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정확한 시점은 이 국무부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해야 하며 아직 그런 제안을 백악관은 받지 못했다는 게 로즈 부보좌관의 설명이었습니다. 쿠바는 그동안 테러 지원국 해제를 요구해왔고 특히 이제 대사관 개설의 전제 조건으로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도 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선언 후에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테러 지원국 해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고요. 또 국무부의 해제 제안이 있을 경우에 곧바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네.
한편 미국 CNN 방송은 이 국무부가 파나마 정상회의 전에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제안할 거란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의 만남에 맞춰 쿠바의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42분 40초를 막 지났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강조한 이후에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계속 또 가까워지고 있는데 마침 미국과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양국 관계에 대해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서로 신뢰하는 게 어느 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다음 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이제 조사를 했는데 미국과 일본 국민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인 중에 일본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68%, 또 일본인 중에 미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75%나 됐는데 이는 지금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퓨 리서치 센터는요, 관련 보고서에서 두 나라가 2차 세계전 당시 적이었고 1980년대와 90년대 초까지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치열한 경쟁자였지만
네.
이제는 서로 깊은 신뢰를 가진 동맹이 됐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외교에 있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 하는데 뭐 1세기가 되기도 전에 어제의 적이 이제는 강한 동맹이 됐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후 7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미국과 일본은 강한 동맹이 되어 있는데요.
네.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서 또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했고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 조사에서 이 미국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핵폭탄을 투하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예.
미국인은 56%가 그렇다, 3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일본인 중에는 14%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답했고 79%는 그렇지 않다고 네. 답하고 있습니다.
14%나 그래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답한 걸 보면 좀 흥미로운 답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당시 핵폭탄으로 인해서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히로시마에서 14만 명, 나가사키에서 7만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일본이 이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미국인 중에 일본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미국인 중 61%가 이미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충분히 사과했고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고요. 반대로 일본의 사과가 충분치 않다는 응답은 29%였습니다.
뭐 이런 배경에는 사실 그 일본이나 한국 이런 과거사에 대해서 미국 인들 사이 잘 모르는 그런 배경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나라가 서로 강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반면에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보였는지 궁금하네요.
뭐 일본에 비해서는 훨씬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는데요. 네. 이번 조사에서는 이 미국과 일본 국민들의 중국 또 한국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중에 중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0%. 한국을 신뢰한다는 응답도 48%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신뢰도는 더욱 낮은데요. 일본인 중에 중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고 네. 한국을 신뢰한다는 응답도 21%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인들은 중국의 부상을 일본과의 동맹관계가 중요한 이유로 또 꼽고 있는데 미국인 중 60%는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부상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알아보죠. 일본 정부의 국방력 강화가 최근에 주변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갈라졌는데요. 일본이 아태 지역에서 군사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 47%가 찬성했고 43%가 반대했습니다. 거의 찬반이 비슷하죠.
네.
특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이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흥미로운 것은 아베 정부의 자위대 역할 확대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인들의 우려가 더욱 높다는 건데요.
네.
일본인 응답자 중 68%가 반대했고 찬성은 23%에 그쳤습니다. 사실 뭐 앞서 이제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인식이 별로 높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미국인들은 일본의 정치에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베 신조 총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응답이 73%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네. 모른다고 얘기한 거고요. 반면에
네.
미국에서 활약 중인 일본인 야구선수 스즈키 이치로를 모른다는 응답은 32%에 그쳤습니다.
네, 아시아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죠. 베이징을 방문한 응웽프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군요.
그렇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이 최근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어 왔죠. 이런 가운데 응웽프종 서기장과 시진핑 주석이 오늘 회담을 했는데
네.
두 나라가 해상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습니까?
사실 두 나라 정부 발표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남중국해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한 것인데요.
네.
지난해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원유 시출을 강행하면서 베트남에서 대규모 반중국 시위가 벌어졌고 시위대가 이 베트남의 중국 기업 공장 등을 공격해서 사망자도 발생했었습니다.
네,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이 쫑 서기장은요,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21세기 실크로드 구축과 관련해서 이 해상로 건설 부분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시 주석도요, 이런 쫑 서기장의 입장을 환영했는데, 쫑 서기장은 또 이 중국과 농업, 제조업, 또 인프라, 기반시설 건설에서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고 시주석 역시 기반시설과 금융협력 심루팀을 구성을 해서 상호 연결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쫑 서기장이 올해 미국도 방문할 계획이죠?
네, 사실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이제 먼저 베이징을 찾은 것인데요. 베트남의 공산당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최근에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 관계가 소홀해진 베트남이
네.
상대적으로 중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할 좋은 기회를 맞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여기에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주변국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있는 베트남의 움직임이 좀 흥미롭군요. 자, 한 가지만 짧게도 좀 더 알아보죠. 세계은행이 2030년까지 극빈층이 사라지게 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네요.
네,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그런 목표를 밝혔는데요. 지난 25년간 세계 극빈층 인구가 20억 명에서 10억 명으로 줄었다면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한다면 2030년까지 극빈층이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각 나라마다 경제 상황이 서로 다른데 극빈층을 어떻게 규정하는 겁니까?
국제기구에서는요, 하루에 미화 1달러 25센트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어로 Extreme Poverty, 극빈층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네. 이제 뭐 깨끗한 물이나 음식, 또 위생시설, 교육 같은 이제 인간적으로서 기본적으로 향유해야 할 것들이 부족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김용 총재는 이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가 이런 극빈층을 없애는 목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이 추진 중인 아시아 인프라 투쟁이나 브릭스 국가에서 추진하는 신개발은행 등 이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들이 함께 협력한다면 빈곤 퇴치를 위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을 네.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흥 국제금융기구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김용 총재는요, 신흥개발은행들이 세계은행의 중요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면서 세계은행 하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의 기반시설 지원 등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뷰인 뉴스 투데이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방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내일 맑은 가운데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 낮 최고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낮 최고기온 12도 되겠습니다. 해주와 개성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내일 해주와 개성의 최저기온은 1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15도 되겠습니다. 함경도 청주는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낮 최고기온은 7도. 함흥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 낮 최고 15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 낮 최고기온은 12도 되겠습니다. 량강도 해산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11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김영곤이었고요.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곧이어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해군 함대가 예멘 해역을 향해 출발했다고 이란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예멘에서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 반군을 소탕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란은 이에 반발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국영 텔레비전 방송은 오늘 하비볼라 사이아리 해군 소장의 말을 인용해 이 함대가 이란 해상로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이아리 소장은 또 이란 해군 함대는 해적으로부터 상업용 선박들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축함과 다른 함정들이 포함된 이란 함대는 아덴만과 바발만답 해협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발만답 해협은 수에즈 운하로 향할 수 있는 홍해의 요충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역에서 오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이 아프간 정부군 소속 병사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간 총격전이 벌어져 아프간군 병사는 사살되고 나토군 병사 한 명도 사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총격 사건이 잘랄라바드 주지사 관저 인근에서 발생했다며 미국 대사관 관리와 아프간 중부권 4개 주의 주지사들이 이곳에 모여 안보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논의한 직후였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은 성명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일과 아프간 정부군 소속 군인이 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미일 양국 간 방위 협력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카터 국방장관은 오늘 도쿄에서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의 개정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회담에서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랴오이다오와 관련해 동중국해 사태에 관한 미국의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동중국해가 미일 방위 조약의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비밀로 분류된 백악관 컴퓨터 시스템이 해커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어제 러시아 해커들이 백악관 컴퓨터망에 침입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 일정 등 민감한 정보에 접근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그러나 이들 민감한 정보들이 실제로 해킹을 당했는지 여부와 해킹 공격의 배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컴퓨터 시스템은 항상 취약성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미국 정부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 해킹 공격의 일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비무장 상태의 흑인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마이클 슬레이저 경관은 지난 4일 노스 찰스턴시에서 흑인 남성 월터 스콧 씨를 추격한 뒤 수차례 총격을 가했으며 이 같은 상황은 마침 현장에 있던 행인의 휴대폰 영상에 녹화됐습니다. 영상에는 슬레이저 경관이 총에 맞아 쓰러진 스콧 씨에게 다가가 손에 수갑을 채운 뒤 총기 발사 지점으로 되돌아가 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운 채 스콧 씨 옆에 내려놓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슬레이저 경관은 당초 스콧 씨가 몸싸움 도중 자신의 전기 충격기를 빼앗는 바람에 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했었습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의 합작 정유회사인 로열 더치 셸사가 영국의 석유 대기업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사를 70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셸사와 BP사는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두 회사 주주들에게 이 같은 합의를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BP사 인수로 쉘 측은 석유와 가스 보유고가 25% 늘어나며 지난해에 비해 에너지 생산량도 20%가량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기업의 합병으로 얻게 되는 재정 이득도 연간 2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쉘과 BP의 이번 합병은 국제 원유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취약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